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복된 안식일을 선물로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죠? 네. 마태복음 그 크게 나누어가 있는데 다섯 개 중에 세 번째 부분이 9장 35절에서 16장 12절까지인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섭세트 네 번째가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한 사람이 1절씩 우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시다.
20절 말씀. 그때 주님께서 능력 있는 일들의 대부분을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네게 화가 있으라 고라시나 내가 화가 있으라 베세다야 이는 마린다의 안에서 행한 그 능력 있는 일들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로 가버나마 하늘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으로 끌어내려지리라. 이는 만일 내 안에서 행한 그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이날까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의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이 주님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총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셨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누구에게든지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무리들에게는 인기를 얻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그 reject 배척을 당하셨죠. 예, 그러다가 이제는 그 일반 무리들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 마태복음이 11장 20절의 말씀은 뭐 아주 유명한 기절이죠.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 배워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워주는 멍에는 쥐기 쉽고 가볍다. 그래서 너희들을 영혼의 평안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딸들한테는 지난주에 그 링크를 보내고 금요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왜 성경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들, 만화 영화든지 실제 영화들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요한계시록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오해는 이제 그 자체가 영화는 영화인데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대부분 나레이러가 있고 중간에 배우들이 또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8장 20절까지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영화처럼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약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주일날 오후에 그처럼 그 귀하게 시간 보낸 적이 제가 없어요. 예. 그냥 앉아서 그냥 마태복음을 그냥 읽는 거 하고 또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안 갖고 나중에 그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이었는데 그 예수님 역할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감정을 넣어서 하고 그 배경을 제가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감이 잡혀요. 아, 예수님이 얼마나 그 흥분하시고 바리새인들하고 그 율법사들에게 이 화 있을 진저 저주 받은 자야 할 때 그게 조금 이제 더 강하게 와닿아요. 그런데 그 배우는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고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아 이건 참 흥행으로는 완전 빵점인 영화죠. 그건 누가 보겠어요? 예, 그리스도인도 그 4시간 반 그 붙어서 보겠어요? 예,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읽어준 거예요. 변형하지도 않고 그러니 성경 말씀 읽는 것 같아요.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마태복음 다 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건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만약에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건 좀 가치가 있겠습니다. 아, 뭐 여러분 아시겠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게. 근데 무슨 버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제가 감동이 됐어요. 이거는 참 노력을 많이 했다. 누군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참 가치 있게 썼다. 이거는 그 일하는 사람들도 참. 그 유혹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줄이고 그죠? 각색하고 그렇게 할 유혹이 있을 때 다 부딪히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읽고 배우가 말 안 할 때는 나레이터가 쭉 계속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 자신도 지금 뭐야 연수도 듣겠지만 저 자신도 주일은 성경 말씀을 그냥 편하게 읽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도 목적을 가지고 읽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기 위해서 읽잖아요. 그러니 저 자신을 위해서 읽는 그 하루 넉 장 읽는 시간 그 빼고는 나머지는 다 목적을 가지고 읽으니까 이게 레귤러 일이잖아요. 그러니 주일날 성경 읽는 거는 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본 성경 듣고 하는 거는 또 완전히 자유로워요. 그 모든 아블리게이션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그게 같은 성경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공부로 해야 되니까 아 그거 힘들고 그런지 주일날 그냥 성경 읽는 거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표현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교 본문에 아삽의 그 심정을 3년 전에 제가 친구처럼 생각해서 비수를 꽂고 당했다는데 3년을 기다렸던 하나님이 8월 31일 날 그분이 우리 동네에서 이사를 가게 했어요. 제가 견디니까 그분이 결국 이사를 갔어요. 우리 부부에게 참 힘들게 해서 제 아내로 하여금 안 좋은 결정을 하도록 그 사람이 그렇게 결국 유도를 한 셈인데 그래도 뭐 제가 짐승이죠.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번 시편 73편도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21절에서 28절까지 그 본문을 가지고 이때쯤에. 근데 올해는 또 그게 또 새롭게 나왔어요. 작년엔 그것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 11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고 그다음에는 그 스윗 인비테이션이 아주 참 감미롭고 부드러운 초대를 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복음 선포와 그 미러클들, 이적들을 믿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하게 꾸짖으셨다. 심지어 저주와 컨뎀네이션, 죄가 있다고 그들을 아주 세비얼리 혹독하게 죄인으로 단정을 하셨다. 왜냐? 그들의 영원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때문에라도 강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암이 걸린 환자를 닥터가 만나서 에스피린 먹고 그런 뭐 두통만 없어지면 괜찮아요 해주면 그 닥터는 그건 고발당해 수당해야 하지 않아요? 예,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보든지 보면서 냉정하지만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죠? 예수님이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깨닫고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영원한 삶을 얻고 아니면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이야.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 닥터가 그 암 환자에게 당신 지금 이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수술하든지 그 다음에 케모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해주는 건 듣는 사람은 너무나 무서운 말이지만 해야죠. 그래야지 살 방법이라도 있죠. 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예수님 자신이 피지션이다. 내가 닥터라 하는 표현은 올바른 말씀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극하신 마음을 저버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저버리고 그분의 복음 선포를 듣고서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무리가 꾸짖음을 그렇게 혹독하게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누굽니까? 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생활하실 때 구약 언약 백성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다주의 사람들보다도 오픈마인드 열려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 5년 전에 제가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 한 3개월 공부할 때 탈미드 제자란 말이 레바이란 말은 이스라엘 전체 nationally recognized 5명밖에 없었다. 세례요한까지 앞에서. 그리고 그 탈미드는 13살부터 30살까지 레바이하고 같이 살면서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지만은 그 제자들과 함께 북쪽 갈릴리에서 생활하실 때에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유다주의 그 스트릭트하고 여자를 완전히 깔보는 거하고 달랐어요. 즉 유다주의 메대 파사에서 돌아온 그분들보다도 약 200년 늦게 돌아온 사람들이 갈릴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적어도 여자애들은 12살까지는 교육을 시나고그에서 시켜야 된다. 모세 오경이나 그 다음에 일부분의 잠언이나 이거를 다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근데 유다주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포함해서 여자들은 아예 공부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들을 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저주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에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즉 The Great 어파슬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 직접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도란 뜻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했죠. 자기 사명을 다했어요. 사도로서. 그 미션을 받아서 미셔너리 일을 했는데 불쌍한 영혼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님에게서 그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을 찾으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고라진, 벳세다, 가버나움 도시들을 저주하셨다. 그 사는 사람들이 아주 단단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아주 마음이 단단하고 회개하지 않는 무리는 없다고 밝히신 겁니다. 왜? 가장 예수님에게 강하게 야단을 맞았던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비참한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의 토론 다섯 도시였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소돔 성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했으면은 그 사람들 진짜 회개했을 거야. 너희들은 그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앞으로 있을 어떤 나라 사람, 어느 도시 사람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소돔 고모라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너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보다 더 지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갈릴리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유다보다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받고도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갈릴리 지방 그 미션 미니스트리 기간 대부분을 이 고라진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보내셨는데 복음 선포와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믿었던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그 당시에 이방인 나라, 그 옆에 있는 두로나 시돈 같은 이방 나라의 거주민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미니스트리를 거기서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회개했을 거다 하고 비교하면서까지 이 도시들이 믿지 않음과 회개하지 않음을 저주하셨다. 그 도시들의 거주민들에게서 회개할 희망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다. 그들이 가진 영적 어둠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컨뎀, 죄가 있다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00명 정도에게 한번 보이셨다 그랬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500명에게 보인 게 마지막이었다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좀 숫자가 늘어서 500명이 됐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 사람들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앞에서 한 500명이 됐다고 그겁니다. 그럼 잡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500명도 채 안 됐지만은 대부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120명이 마가 부모님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방언이 터졌을 때 유대의 예루살렘에 와 있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었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의 그 제자들 500명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극과 극입니다. 그죠? 가장 저주를 받는 도시들이 갈릴리였고 또 대부분이 제자들이 거기서 또 나왔고요. 참 은혜가 큽니다. 2번, 특히 회개하지 않은 가버나움이 가장 악이 가득한 도시라고 죄가 있다 하셨다. 왜? 정죄받고 멸망당했던 소돔보다도 예수님의 소돔마저도 예수님의 이 미니스트리 그것을 맛을 보았다면 일찌감치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렸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버나움에 불신앙, 믿지 않은 것,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의 아주 강함을, 악함을 소돔을 넘어갔다. 그걸 드러내시고 정죄하셨다. 예수님 갈릴리사에게 베이스가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큰 저주를 받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산헤돈이 모였던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를 통해서 저주를 받게 해버렸잖아요. 3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지혜를 찬양을 하셨는지 하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럽고 지혜롭고 배웠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아버지께서 숨기셔서 찬양합니다. On the contrary, 반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그 그릭말에 남자 일생을 그릭말로 70살까지 표현한 게 있거든요. 갓 태어난 애 말고 그 다음이 태어나서 인펀드부터 약 7살까지의 남자애들을 표현하는 어린아이란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예. 어린아이들에게서는 밝혀주셨다. 그 표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티네이저들이었는데 사도 베드로 빼고는 그 어린애와 같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도 있는데 어린애라고 표현한 것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알죠. 비유적으로 metaphorically 그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같이 그냥 예수님 말을 부모 말을 듣고 믿듯이 그냥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아 태어난 애로부터 7살까지 Age of Discernment가 아니죠. 사리분별을 스스로 못해요. 이 남자애들은 그냥 말해주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산타클로스요. 이딴 걸 믿어버리잖아요. 이 같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하신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리빌,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율법 선생들이나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더 믿었기에 복음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 여전히 under condemnation, 저주 아래 그대로 있었어요. Curse. 하지만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안 믿고 회개하라고 외치신 복음 선포를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밝히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되게 됐어요. 자기 가진 것 믿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을 무조건 믿는 것이야말로 이런 어린애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 이런 어린애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무조건 그대로 믿었다. 무조건 그대로 믿었다. 이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이 흐뭇한 게 없지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처럼 고개를 빼딱하게 하고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이러면 그냥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어요. 아, 내가 자식을 참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겠구나. 우리가 뺀질뺀질 해가지고 예 해놓고 밖에 가서 반대로 하고 아니요 해놓고 밖에 가서는 예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더라도 불쌍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겠죠. 4번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늘의 아버지하고 아주 유니크한 릴레이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 My father, father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영어로 안 했겠죠. 제가 알다시피 아바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에르메익 그 사투리를 쓰셨으니까 아바라고 했을 때야말로 오늘날 우리말로 가장 가깝게 뭐였어요? 아빠죠. 아빠. 옛날 영어로 하면 파파죠. 오늘 아침이면 데디가 되겠죠. 바로 그 말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래서 자신은 첫째 하나님이다. 왜? 같은 스페이스잖아요. 하나님에게 내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지금 그걸 밝히신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원숭이가 사람에게 내 아버지 못해요. 원숭이는 원숭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아버지 그랬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나하고 아버지하고는 같은 equal divinity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이 없으신 그 지혜 가운데 밝혀주신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믿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 반면에 페르시다 율롭 선생 부류의 그 카인드 같은 사람들은 이 이적들도 그리고 이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도 거절했다. 그러니 해결을 못하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일 먼저 복음 선포하신 게 뭐였습니까? 회개하라였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그걸 갈릴리의 대부분들이 당연히 안 믿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악한 영의 두목에 걸려들어서 그 힘으로 악한 영들, 쪼무레기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노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성령님의 일을 너희들이 노했으니 이건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랬죠. 왜 성령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악한 영이 한다고 말했습니까? 5번, 자신들이 지은 죄의 짐으로 삶을 너무 지쳐하고 고달픈 심령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소프트한 인비테이션을 선포를 하셨어요. 지도자들은 634개인가요? 613개인가요? 그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도바울은 그걸 다 지켰다고 했어요. 자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그건 자기들처럼 지도층이 아니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뭐 해당해서든지 아니면은 성전에 와서 예물을 바치고 죄 용서를 계속 빌어야 된 그러면서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Weary and heavy laden with burden. 예수님을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지워준 멍에다, 요크다, 멍에다 그랬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말씀드릴 때 그랬습니다. 이 멍에가 doctrine, teaching, 가르침이란 말이었습니다. 멍이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멍에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짓는 죄가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없어 guilt, feeling, 죄의식 때문에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해도 힘든 종교 생활을 하던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초대는 아주 소망을 가져다주는 복음이었다. 그 초대에 예스하고 예수님께로 오면은 그 사람들의 영혼에 마침내 피스가 왔어요. 왜? 예수님께로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리빌을 밝혀주신 구원의 길이 보이고 이 길을 잡으면 된다고 야, 나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구나 해서 영생을 지금 당장 맛보는 은혜를 맛보게 됐습니다. 평화가 들어와서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아침 9시나 오후 3시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아무리 그 향을 피우고 기도할 때도 평화가 안 왔는데 이제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울리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너무 거룩해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저 사람들하고 우리와 같이 어울릴 수 없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분들 속에 들어가서 어울려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 따라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들의 아버지 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혼에 왔다는 것을 맛보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의 성령께서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이 뭐였습니까?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였습니다. 이분들의 영혼이 드디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죄가 리프팅,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몰몬교들이, 그리고 침례교 교인이나 감리교 교인이나 로만 캐톨릭 신자들이 죽는 순간까지 불안해하는 줄 압니까? 은혜로 해결이 났다는 것을, 만약 자기가 물속에 들어 이멀선 침대를 못 받았다 해보세요. 그럴 때 죽었다 합시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마음의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불안해한다고 생각하면은 복음을 복음으로 전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깔봄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평화를 가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길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이 새로워요.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멍에가 이제 힘들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전해주는 이 멍에는 힘들지가 않고 지기가 쉬워요. 쉬운 가르침이에요. 지친 영혼에게 평화를 주시는 가르침이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신데 유월절 양 자칼 그 뜻이 기억입니다. 유월절 양은 기억을 살려야 유월절 양이 됩니까? 죽여야 양이 됩니까? 죽여야 되죠.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 새벽에 떠날 때 양을 그 전날 죽여서 고기를 먹었어요. 기억을 죽여요. 왜? 우리에 관한 모든 노력과 죄들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기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죽었다. 아버지 머릿속에는 너희들의 죄가 죽었다. 등 뒤로 던져서 깊은 바다 속에 큰 돌을 던지고 넣어서 죽었다. 날마다 저희들이 그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은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밤에 혹시 악몽을 꾸었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그 전날 힘들게 하던 것이 새벽에 다시 온다 할지라도 아니야. 아버지는 예수 안에서 이걸 다 잊었다고 하시고 다 죽여버렸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죽으셨을 뿐이라 나를 위해서 이미 살아나셨어. 이게 저희들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밖에 없습니다. 잠든 순간에 내일 아침 우리가 하늘에서 뜰지 세상에서 뜰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 깨어있는 하루뿐입니다. 질문이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점은 이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직 신앙생활이 그냥 어렵다, 지친다고 느낀다면 그 원인이 나에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담 안에서부터 내려온 죄도, 저희들이 지은 죄도,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고 나서도, 저희들이 불려갈 그날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죽이시고 잊어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아침에 생명을 다시 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찬송 감사로 살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죄 씻음에 대한 의로움의 확신과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저희들의 삶을 사로잡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써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